이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인도해 주시는 그 감사함으로 또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나누고 그리고 또 교제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이 냉랭하지 않도록 늘 뜨거운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께서 우리 지체들과 또한 저의 마음에 참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 6월달 들어서 4주에 걸쳐 므낫세의 악행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이 처음에 준비할 때는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조금 더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녀 희생 종교, 그다음에 점성술, 마술, 그리고 강신술에 대해서 지난주 후반부터 좀 들어섰는데요. 이러한 므낫세 악행들은 기본적으로 악한 영의 속임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인 문제이다 보니까 우리가 또한 영적인 눈으로 이 부분을 살펴봐야 합니다. 육신적으로 이것들을 우리가 대응하고 맞서 싸운다고 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부류의 문제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수 있는 대로 이와 같은 것들을 피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러한 문화적인 것들로부터 완전히 우리 자신을 격리하거나 또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을 다 이렇게 막을 순 없겠죠. 그렇죠? 아이들이 뭐 학교 가서 친구들하고 지내고 또 이렇게 생활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점을 또 인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마술이나 마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둘째 하민이가 그 봉에다가 요술봉 써놨더라고요. 그거 지난주에 지난주 토요일 날 저희 아파트 단지에 벼룩시장에서 이렇게 얻은 거예요. 이렇게 누르면 막 반짝반짝반짝하고 그 끝에 이렇게 뭐죠, 하트 이런 거 달려 있는 건데 거기다 요술봉 이렇게 딱 써서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하민이한테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하민이가 그 요술 그 글자를 떼가지고 저 뗐어요, 뗐어요. 계속 몇번 하더라고요. 아무리 악한 일들이라고 해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 악한 일들을 금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선한 간증을 세우고 자녀들에게 올바른 것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성경에서 이 부리는 영이 실제적으로 등장했던 사무엘기상 28장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부리는 영의 의미와 그다음에 오늘날 또 완만하게 퍼져 있는 강신술이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교회 내에도 강신술이 상당히 많이 침투해 있어요. 그리고 그 위험성을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리는 영의 의미. 참고로 오늘 저기 그걸 못했어요. 혹시 제가 지난주에 드린 거에 요 처음에 부분이 좀 들어있나요? 제 이번 주에 시간이 없어서 이게 제가 말씀드릴 스크립트만 겨우 만들었고요. 시간이 얼마나 없었냐면 오늘 새벽에 월드컵을 못 봤습니다. 잠이 들어버렸어요. 어제 애들 재우다. 어떤 분들은 부리는 영할때 부리는 이 무슨 말이야 하실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부리다 부려먹다 무슨 일을 시켜서 이렇게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부리다입니다. 부리는 영은 그 죽은 자를 불러내어 심부름이나 원하는 것을 시키는 그런 영 정도의 의미입니다. 전 처음에 부리는 영, 이게 대체 어느 나라 말이야? 이 부리가 한국어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영어로는 familiar spirit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familiar라는 단어, 영어 단어, 우리 저기 요새 초등학생들도 이 단어 다 알더라고요. 친숙한, 뭐 익숙한 이 정도 의미지만, 그래서 familiar spirit 그러면 아, 뭐 친근한, 뭐 친숙한 용, 좋은 거잖아.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근데 이 단어가 집안에서 일하는 종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집안에서 일하는 종, 예전에는 종들이, 우리나라도 그랬었죠. 뭐 머슴들 같이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 집안에서 일하는 종들을 의미하기도 한대요. 라틴어 단어를 상당히 계승한 오늘날의 이탈리아어라 스페인어 단어에도 이런 단어가 있어요. 스페인어에 familiar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걸 찾아보니 친숙한, 익숙한이라는 영어 familiar라는 같은 뜻과 더불어서 한 집안 사람, 하인, 종 이런 명사로도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리는 영, 영어로는 familiar spirit 그러면 부려먹는 영인 거예요. 종 같은 영. 이 부리는 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말씀 아실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시면 그들은, 여기서의 그들은 천사들입니다. 그들은 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섬기는 영들이, 영에 대해서 일부 한글 성경 번역본에서 부리는 영으로 오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하여,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이 누구겠어요? 우리죠. 구원받은 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섬기라고 보내어진 부리는 영들이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는 번역본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오역이 돼 있다 하더라도 문맥상으로 그 앞에 섬기다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문맥상으로는 섬기는 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보니까 유튜브에 한 목사님 설교가 올라왔어요. 저기 안산인가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이더라고요. 방송에도 좀 나오시고 그 목사님도 히브리서 이 1장 14절 말씀을 이제 강해를 하시면서 부리는 영, 그 성경 구절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부리는 영 이렇게 읽어놓고는 의미상으로는 이제 천사들이 사람들을 섬기는 영이다 이렇게 강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오역을 해놓게 되면 상당한 그 혼동을 유발시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섬기는 영들은 이 영어로 ministering spirits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familiar spirit이 아니고요. 이 섬기는 영은 많은 분들이 아시듯이 천사의 역할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므낫세의 죄악을 지적하는 이 본문, 지금 열왕기하 21장 6절, 여기에 부리는 영은 성경 전체에서 여러 번 나와요. 이 부리는 영이 이 열왕기하 21장 6절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강신술, 즉 죽은 자를 불러내는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고요. 모든 경우에 한 번도 예외 없이 모든 경우에 하나님은 이를 다루지 말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특히 레위기 20장 27절에서는 이 부리는 영을 가진 자들을 반드시 돌로 죽일지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히브리서 1장 14절을 부리는 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돼버리면 이와 같은 이제 잘못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잘못된 번역 성경을 읽다 보면 천사도 사실 죽여야 하는 대상이 되는 거죠. 오늘날의 강신술. 자, 부리는 영은 영적인 의미에서 포괄적으로 강신술을 의미합니다. 이 강신술은 3000년 전 사울의 시대나 또는 2700년 전 므낫세 시대에만 존재하던 미신이 아니라 마법이나 다른 점성술과 마찬가지로 다른 악한 행위들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대중문화로 포장되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동양에서는 뭐 마법 마술보다 이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흔하고 많이 접했던 거일 겁니다. 1990년대, 그러니까 저는 이때 중고등학생이었어요. 이때 큰 히트를 쳤던 그 영화 아세요?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 제가 이걸 왜 봤는지 기억이 안 나요. 이거 극장에서 봤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분명 중학생 아니면 고등학생 때였는데 이걸 왜 극장에서 본 기억이 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죽은 샘이 있어요. 이 패트릭 스웨이지 누군지 몰라요. 여기서 기억나는 건그 여자 주인공 데미로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몰리 아시죠? 몰리. 그 몰리를 찾아와서 이렇게 도자기 빚으면서 오 마이 러브. 다 아실 텐데, My Darling, 뭐, 있잖아요. 그 영화를, 제가 왜 그걸 봤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아무튼 그걸 극장에서 봤어요. 이 죽은 영혼이 어떤 영매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만나서, 살아있는 사람과 접선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이 모든 사람들의 의식 속에 뿌리 깊게 잡혀 있는 이 그런 강신술의 예인 거예요. 네. 네. 거기서 지원하거나 또 직접 뭐 개입했을 수도 있죠. 네. 네, 올라간다. 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화, 특히 영혼이 떠돌아다니는 영화들, 이런 것들이 사실 뭐 이 사람과 영혼뿐만이 아니라 제가 뒤에 좀더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그냥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애시당초에 의식적으로 자리 잡혀 있는, 문화적으로 잡혀져 있는 것들입니다. 동양에서 귀신 얘기들을 할 때, 대부분 억울한 죽음을 당해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이승을 떠돌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강한 원한을 가진 귀신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도 존재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렇죠? 대부분은 못 느껴요. 근데 그걸 꼭 알아차리는 사또들이 있어요. 그 영화 초반부에 나오는 그 담이 약한 몇 명의 사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죽어나간 뒤에, 그 뒤에 이제 담이 센 사또가 부임해서야 자기 한을 풀고 저승으로 마음 편하게 갑니다. 여기에서 귀신을 인식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 사람들, 뭐 앞에 먼저 죽은 사또들, 뒤에 나중에 해결해준 사또들, 다 마찬가지로 영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귀신에 관련해서 1977년 10월에 시작한 아주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세요? 1977년 10월. 물론 저는 그때 안 태어났지만, 그때부터 시작해서 전설의 고향이 있어요. 전설의 고향이 가장 대표적인 거였고요. 제가 인터넷에 아무리 뒤져봐도 전설의 고향 이전에는 우리나라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없었어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귀신에 대한 거는 동양 철학 내내 잡혀 있는 사람들의 그런 문화 생활이기도 했지만, 한국에서 유독 이 전설의 고향을 기점으로 그 이후에 귀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대중화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70년대 초반에는 안 살아봐서 모르겠습니다만, 50년, 60년대에는 뭐 일상적으로 얘기는 했겠죠. 그죠?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데 이게 본격적으로 대중문화화되고 어떤 산업화되어진 것이 전설의 고향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설의 고향이 우리나라 전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귀신 이야기를 묶어서 만든 드라마인데요.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지속이 됐대요. 저는 이게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보면 그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 이야기는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내려오는 전설로 하면서 이렇게 분위기가 싹 어두워지면서 거기서부터 막 오금이 저려오기 시작해요. 이 오프닝 멘트만 들어도 사람들이 이제, 아, 저거 시작했구나, 그랬다고 합니다. 밤에 또 했고요. 전설의 고향이 흥행한 이후에 귀신을 소재로 한 드라마, 영화 등이 본물이 터진 듯 등장을 했습니다. 한때 여름만 되면 무더위를 날린다는 이유로 많은 귀신 영화들이 개봉을 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여고괴담을 개봉을 했고요. 왠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여고괴담도 제가 극장에서 본 기억이 있어요. 누구랑 왜 갔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포항에 있는 한 극장에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영화 당시 그 링이라고 하는 게큰 히트를 쳤습니다. 요 링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어요. 이 링은 제가 친구들이랑 같이 모여서 봤어요. 공대생이었는데 친구들이랑 같이 모여서 무서운 영화를 보면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 링을 보면서 막 떠들면서 봤죠. 아, 저 TV에서 자꾸 기어 나오는데 저거 어떻게 퇴치해야 할지, 뭐 귀신이 이렇게 밖으로 나올 때 다시 집어 넣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낭떠러지 앞에다가 TV를 놔야 된다거나 아니면 TV 두 대를 서로 마주보게 해서 자기들끼리 싸우게 해야 된다거나 뭐 친구들끼리 한 1시간 반을 토론하면서 봤습니다. 이 귀신 중에서도 독립적으로 자리를 잡은 캐릭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구미호예요. 구미호는 원래 중국 고전 산해경이라고 하는데 등장하는 요괴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인간이 되고 싶어하는 요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장해서 이 구미호만 보면 남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산속에 혼자 살고 있는 여인이면 의심부터 가지 않아요? 그래야 돼요, 우리 청년들, 형제들. 산속에 혼자 살고 있는 아름다운 여인이면 의심부터 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 다 이렇게 넘어가서 결혼해서 살다가 곱게 인간이 못 되죠, 그렇죠? 꼭그 진짜 인간이 되려면 100일을 그 살아야 되는데 99번째 되는 날꼭 뭔가 사고가 터져서 들켜요. 그래가지고 이를 그르치는 그런 존재로 나옵니다. 이 구미호가 전설의 고향에서 대히트를 친 뒤에 이제 독립적으로 드라마나 영화에 자주 등장을 하게 되고요. 아예 제목이 구미호라고 하는 영화도 있습니다. 최근엔 캐릭터 자체가 좀 많이 식상해져서 지금 또 21세기잖아요. 인기도 식었지만 한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배우라면 구미호 역할을 한번 꼭 해야만 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저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한뭐 90년대까지만 해도 이렇게 구미호 뭐죠? 그 역할을 했던 이렇게 여배우 계통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고소영이. 이건 무슨 말이에요? 고소영도 예, 그 계보에 있나 보네요. 예, 황신혜 뭐 이런 사람들 아마 다 해봤을 겁니다. 드라마나 영화뿐만 아니라 우리 실생활에서 강신수를 자극하는 이야기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새로운 집에 이사를 왔는데 귀신이 나타나 자기가 억울하게 죽어 마루 밑에 묻히게 되었다라고 이제 새로 이사 온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그 사람이 마루를 걷어내고 파보니 정말로 백골이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이거 근데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정말 있었던 얘기예요. 19세기 중반에 미국에 사는 한 사람이 실제로 겪은 이야기이고요. 저도 이게 정말 실제로 있었던 일인가 궁금해서 온갖 것을 다 찾아봤는데, 어쨌거나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과 영국의 심령술 협회가 실제로 생겨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협회를 만들려고 꾸며낸 이야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실제로 이 이야기를 근거로 이 백골을 발견한 이 사람이 심령술 협회를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한국전쟁 이후에 전국 곳곳에 1,000곳이 넘는 곳에 공동묘지가 조성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어디에 사셨든지 간에 저는 경기도 안성에 살았는데 안성에서도 마찬가지로 숱하게 많은 공동묘지 전설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귀신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히 마귀의 장난에 그치지가 않습니다. 마귀는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냥 어떤 일을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억울한 죽음과 혼령의 방황, 그리고 살아있는 인간에 대한 복수, 아주 솔깃한 콘텐츠잖아요. 요새 영화나 드라마 만들려면 각본이 없어서 참 그런데 이런 재미있는 콘텐츠를 가지고 이 귀신이라는 존재를 사람들에게 각인을 시킴으로써 사람들을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고요. 헛된 것에 마음을 쏟아넣게 만듭니다. 귀신에 한번 빠지면 다른 데로 헤어나오지 못해요. 제가 고등학교 때쯤에 뭐 분신사바 해가지고 뭐 이렇게 돌려서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친구들이 그런 거에 빠져있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하루 종일 그것만 해요. 그리고 거기에, 사실 그거 생각 안 하면 끝인데, 혼자 그거 하면서 혼자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혼자 거기서 벌벌 떨고 있어요. 어제 저녁에 하윤이랑 얘기를 하다가 가위눌림의 얘기를 조금 하게 됐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하고요, 대학교 1학년 때까지 그 가위를 몇번 눌렸었어요. 정신적 스트레스가 아주 좀 심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에는 이 학과 성적에 대한 부담이 컸었고, 또 대학생이 된 후에 이 성적에 대한 부담에다가 이제 현실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그런 부담이 좀 이어지면서 여러 차례 가위에 눌렸던 기억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렇게 자고 있다 보면 기억은 들었는데, 뭐 앞에 어떤 귀신이나 이런 게 보였던 건 아니었는데, 제 경우에 움직이지 못하고 그 음침한 기운이 이렇게 창가에서부터 이렇게 방에 있었던 가위눌 그 기숙사에서 꼭 누워 있다가 가위를 몇번 눌렸었어요. 상당히 정말 무서웠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영적으로도 아뭐 예수님을 안 믿던 시절이었고요. 아까 그 링이라는 영화도 봤었던 시절이었고, 대학교 1, 2학년 시절에 그 유키 구라모토의 피아노 곡을 상당히 좋아했었어요. 예, 네, 아시죠? 그다음에 조지 윈스턴의 그 디셈버인가요? 그런 곡들을 기숙사에 늘 틀어놓고 있었고, 대학교 1학년 때는 또 퀸이라는 그 영국 맞죠? 미국인가요? 록 가수들의 그 보헤미안 랩소디의 가사를 이렇게 적어놓고 그걸 거의 외우다시피 따라 불렀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지 얼마 안 됐을 때에도,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으니까요, 몇 차례 가위에 눌렸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들은 게 있어요. 예수님께 기도하면 가위 눌림에서 풀릴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가위에 눌렸을 때 써먹어 봤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저 지금 이러한 거 너무 좋지가 않고 기분이 너무 나쁘고 이런 거 계속 이렇게 가위 눌려 있기 싫습니다. 도와주세요. 했을 때 정말 풀려지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한두번 정도 겪었어요. 그때 제가 정확히 예수님을 믿었고 구원을 받았던 시점인지 아닌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대학교 3학년, 4학년 때 이제 대학 시절에 가위를 막 눌렸었으니까요. 그런데 어쨌거나 예수님께 그제 믿음이 완전 좀 자랐든 안 자랐든 미성숙했든 성숙했든 관계없이 예수님께 기도를 하고 그걸 이렇게 가위에서 풀렸던 기억들이 한 두어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는 지금까지 한 번도 가위에 눌린 적은 없어요. 그래서 참 이런 부분들은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는 오히려 시골 아주 그 두메 산골에서 자랐었는데, TV를 거의 보지 않고 자란 덕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둡거나 뭐 무덤, 귀신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오히려 어렸을 때 거의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에 그 경기도 안성에 아주 두메 마을에 살았었는데, 깜깜한 그 한여름밤에 덥잖아요. 그냥 그 뒷산에 나가서 그 잔디밭에서 그냥 잤어요. 그냥 뒷산에 나가서 더우면 그냥 잔디밭에서 자서 모기 물리면 물리고 이렇게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거기가 이제 무덤 옆이었고 그랬어요. 원래 무덤 옆이 이렇게 평평하게 좀 깔아놓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밤새 자면서 하늘에 별도 보고 그냥 그렇게 친구들이랑도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무섭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너무 평화로웠던 시절이었어요. 제가 어두워서 무서워해 본 적도 없고, 뭐 무덤 옆이라고 해서 무서워해 본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그런데 그 이후에 성장하면서, 그리고 친구들과 지내고 또 대중문화에 노출이 되면서, 그리고 제 스스로 또 어떤 학교나 이런 데에서 경쟁사회에서 살아갈수록, 이제 저도 제가 모르게 이 세상에 이 권세 잡은 마귀의 영향력하에 들어갔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마귀의 영향이라는 것이 바로 존재하지 않는 존재를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만들어서 그것을 두려워하고 섬기게 하는, 존재하지 않는데 그걸 존재한다라고 믿게 하고 그걸 만들어서 그런 다음에 그걸 또 자기가 두려워하고 그걸 섬기게 돼요. 이러한 희한한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사람들한테 강요를 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 내에도 강신술이 많이 있습니다. 요 지금 한 5분 정도 말씀드릴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냥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강신술의 기원을 에덴 동산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결코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사탄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3장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속이고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죽음이 닥치자 사탄은 다시 몸은 죽지만 영혼은 죽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속이기 시작을 했던 것이 이 강신술의 시작이고요. 몸은 죽으나 영혼은 죽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틀린 말 아닌데 사람들에게 이 마귀가 속임수로서 나타난 건 다른 의미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죽은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 사람을 속였습니다. 이 영혼 불멸 사상은 특히나도 고대 이집트에서 자리를 잡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미라,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이제 16, 17세기 그 자연적으로 형성된 미라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그건 다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 고대 이집트 왕들의 미라들은 이런 영혼 불멸 사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미라들입니다. 그리고 기원전 5세기 무렵에 이집트를 방문한 소크라테스에 의해서 그리스에 전파되었습니다. 라고 이제 문서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나와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요 소크라테스입니다. 물론 소크라테스 전에 다른 사람이 방문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기원전 주전 한 4세기 정도를 지나면서 플라톤이라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에 의해서 이 영혼 불멸 사상이 체계화가 되었고요. 또 주전 3세기에 유대인들의 최대 해외 본거지인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신플라톤 철학이 형성되면서 로마 전역으로 급속히 확산되었습니다. 주전 3세기에 이 유대인들이 왜 알렉산드리아에 있었을까요? 이게 이제 그 제가 한 7월 정도에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유다가 이제 멸망을 합니다. 유다가 멸망을 해요. 유다가 멸망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가는데 그 중에 일부는 바빌론으로 끌려가기 싫어서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 이집트로 내려간 사람들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가 속해 있었어요. 예레미야는 자기 발로 걸어 내려간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끌려 내려가거나 그 사람들에게 계속 경고의 말씀을 하면서 예레미야가 이제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아마도 이집트에서 죽었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때 내려갔던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이때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빌론으로 가거라, 바빌론에 순종하거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특히나 이 예레미야가 지속적으로 경고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이 바빌론을 믿지 못하고 반대로 바빌론은 이제 유대에서 보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였잖아요.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 근데 이집트는 아래로 내려가는 지역입니다. 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살던 사람들이 이 알렉산드리아에 대거 거주하게 되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신플라톤 철학을 형성시키고 로마 제국으로 그 확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영향은 유대인들의 신앙 전반에도 파급되었고요. 주전 1세기 정도에 한 주전 60년에서 한 100년 정도에 이들 중에 일부가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면서 생긴 학파가 바로 사두개파였어요.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이 사두개인들은 천사를 믿지 않고 부활하는 거 이런 거 믿지 않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의 시작이 알렉산드리아로 내려갔던 유대인들이 결집하면서 이제 로마에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로 뭉치게 되었고 여기서부터 이 사두개인들의 빗나간 신앙이 형성되었습니다. 주후 3세기 초엽에 알렉산드리아의 신학교 교장 선생님이었던 이 오리겐을 통해서 기독교에 소개가 되었고요. 이 기독교 로마 카톨릭을 이야기합니다. 오리겐은 아주 우리 많이 들어봤었죠. 오리겐을 통해서 이 영혼 불멸 사상에 대해서 이게 로마 카톨릭에 들어오게 되었고 이로부터 한 1000년 정도가 지난 13세기에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에 의해서 확고하게 교리로 집대성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창환 형제님도 말씀하신 그 연옥 사상이 본격적으로 천주교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보시면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라 하시는데 또한 바울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부터 22절을 보시면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마귀들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으며 주의 상과 마귀들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는 자가 될수 없느니라. 우리가 주의 질투를 일으키겠느냐? 우리가 그분보다 강하느냐? 하지만 오늘날 이 귀신을 불러내는 일, 즉 강신술은 교회에도 이미 급속도로 퍼져 있습니다. 1980년대 시작해서 1990년대 말까지 아주 크게 유행을 했던 빈야드 사도 운동이 있습니다. 빈야드 신사도 운동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그 교회 성장학자였던 피터 와그너가 이 빈야드 신사도 운동을 이끌었는데요. 이 교회 성장학자, 기본적으로 교회 성장, 이런 말 자체는 저는 상당히 거부감이 많이 들어요. 교회를 성장하는데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를 성장하는 것과 코카콜라를 판매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온갖 종류의 마케팅과 이 기업적인 그 문어발식 뭐라고 그러죠? M&A를 통해서 교회를 성장시키는 이런 논리들을 피는 사람들인데요. 이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사람이 이적, 신유, 귀신 축출, 강신술 등 초자연적인 것들, 그리고 방언, 예언, 통역, 이런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을 버무려서 이렇게 유행을 시켰습니다. 이적, 기적, 뭐 이런 거죠. 막 뭐가, 물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신유, 이렇게 치료하는 거요. 그리고 또 귀신 축출. 귀신 축출은, 이거는 카톨릭에서 아주 퇴마술 이래가지고 수천 년간 내려오는 그런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강신술. 강신술은 말 그대로 어떤 영매를 통해서, 귀신을 접촉하는 거예요. 귀신이라고 우리가 동양에서 이야기하지만 마귀죠, 마귀. 이런 초자연적인 것들은 사실 이 빈야드 신사도 운동 내에서도 금방 퇴락했습니다. 방언, 예언, 통역 이런 것들은 오늘날에도 살아 있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이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1980년대부터 90년대에 이르러서 전 세계적으로 이 빈야드 신사도 운동을 통해서 강신술을 유행을 시켰습니다. 소위 성령 체험을 한다 이런 거짓말과 저도 이거 되게 많이 겪었어요. 성령 체험을 못하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다라고도 이야기 많이 들었었고요. 저는 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릴 말은 없지만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23살, 4살 무렵에 어디 이렇게 세미나 같은 데 가면 항상 이런 분들이 왔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강렬한 비트 음악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사람들을 육적으로 흥분하고 또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합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이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말을 통해 사람들을 완전히 영적으로 마귀의 포로로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또 영적 사망에 대해서 숭배를 하게 만듭니다. 오늘날 사탄을 숭배하는 사상들도 이 빈야드 신사도 운동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마지막 때에 사탄이 세상과 이 교회를 장악하게 될 터인데 우리는 이 시작에 들어선 오늘날을 보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성경에서 강신술이 가장 구체적으로 등장하는 이 사울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신술의 끝은 이 사울의 결과와도 같습니다. 사울은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사실 그 말을 들었는데 너 내일 죽을 거야라는 말을 들었으면 그 말을 믿었으면 그렇게 전쟁을 하면 안 되는 거였고요. 사실 믿지 않았으면 당초에 그 사람한테 가면 안 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 강신술 또는 마귀 이런 것들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결과가 결국에 이 사울과도 같습니다. 사울이 블레셋과 큰 전쟁을 앞두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앞에 앞으로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계시록 3장 10절 말씀이 문자적으로 볼 때에 마지막 때에는 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 이걸 통과하지 않는다. 이 환란은 통과하지 않는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면서 이 시험하는 기간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 시험하는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서울과 같이 헛된 곳을 쫓아 우리의 미래를 점검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어렸을 때를 돌이켜보면 아예 이 세상 문화에 접하지 않았던 아주 어린 시절에는 어두움이 무섭지 않았고 무덤이 무섭지 않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 가위에 눌리고 커서 가위에 눌리고 이 마귀나 이런 것에서 귀신을 무서워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세상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이 세상의 주인, 현 주인인 이 마귀의 문화, 마귀의 이런 것들의 영향력에 속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그분의 말씀을 유일한 권위로 받아들여서 그쪽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의 이 기만에 휩싸여 길을 잃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요 마무리 조금 더 하고 다시 문화세의 역사 쪽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참 4주에 걸쳐서 이러한 것들을 알아봤습니다. 문화세 시대에 있었던 것들이 대부분 오늘날에도 아주 널리 퍼져 있는 그러한 참 악한 영의 속임수임을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영적인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고 참 우리가 깊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한 경솔한 마음으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교육이나 이 세상 어떤 즐거움, 엔터테인먼트라는 이름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그 다음에 또 우리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침투하여서 참 하나님의 올바른 것들과 바른 믿음의 근간을 깨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말씀들과 귀한 어떤 말씀들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가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것들을 강하게 인지하고 이에 따라 우리의 삶을 조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하오며 주님 이 말씀의 다양한 면들에 대하여 우리가 지혜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또 열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그것들에 따라 우리의 행동을 자제하고 또 현명하게 참 주님의 명철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귀한 시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